자, 이어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학구적인 얘기가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가능하면 제 간증은 그냥 제 말씀으로 듣고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전부 이 종교계 역사라고 하는 이책 속에 그 저술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2012년도에 출판됐어요. 벌써 한 10년 됐죠? 예. 여기에, 종교개혁자들이었던 루터라든지, 개혁과정이라든지, 사상적인 문제라든지, 또 칼빈의 생애와 사상 가운데 문제라든지, 무슨 뭐 성공이라든지 기타 뭐 침례교 기원설까지 모든 내용을 이 책에다가 말씀을 다 드렸기 까닭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내 말씀을 더 확실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근거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걸 먼저 서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야기들을 시작해도 되겠죠? 예. 여러분, 제가 장로교에서 40년, 침례교에서 40년 있었는데, 참, 이 장로교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어요. 또 침례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걸 여러분에게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1번.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의 생애와 사상을 말씀드리는 거지 장로교 교인들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로교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 가운데 장로교인들 참 후덕해요. 참 인심도 좋고 예. 그래서 내가 가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참 사례비를 후덕하게 주더라고요. 예,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장로교가 단점이 뭐가 있냐고 하면 이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고. 침례교는 어떤가? 침례교는 성경은 잘 알고 그러는데 아주 성경 잘한다고 하는 그런 독특성 때문에 배타적이고 짜! 아주 침례교 어디 설교하고 나오면 강사비 짜! 예. 내가 이 40년 내가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해요. 그럼 너 장로교 있지 뭐하러 침례교 왔어? 그러나 짠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 장로교의 이 진리가 아닌 것을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 너 아무리 짜고 힘들어도 이 장로교에 대한 이거는 알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이 칼빈의 생애와 사상을 얘기를 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게 뭐한 50분 동안 가운데 이걸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왜? 아마 한 8년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한 시간,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좀 어느 정도 하겠는데, 무슨 재주로 얘기를 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첫째, 이 칼빈의 생애 가운데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55년간 살아갔어요. 55년 살아가는 동안 안에 12년 동안을 성직록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공금횡령으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성직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반드시 안수받은 사제들에게 생활비로 주는 것이 성직록인데 이 칼빈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변호사였고, 그 뉴욕에 있는 성당의 참사의 고문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제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이 사제가 아닌 칼빈에게 사제 신용으로 하면서 삭발을 시키고 12년 동안을 공부를 시키는 성직록으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참 나는 대학 5년 동안 가운데에서 가정교사 하면서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매월 딱딱 12년 동안 신부도 아닌데 돈 받아가지고 와서 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12년 동안 그렇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부했던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변상을 한다고 했나? 그것도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하는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살아간 사람이에요. 나는 이 칼빈의 생애를 보면서 참 이 12년 동안 그렇게 혜택을 받았던 그 혜택을 어떻게 저렇게 참 그 신앙 양심에 내가 간증하는 것처럼 내 모든 잘못을 다 고백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한 부분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중대한 게 뭐인가? 칼빈은 제네바 목회를 23년간 했습니다. 23년간 32살서 시작해가지고 55살까지 목회를 했는데 이 목회 초년 가운데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한 것이 뭐냐? 칼빈이 58명을 사형시키도록 결정을 하고 76명을 추방하도록 결정을 한 장본인이 칼빈입니다. 아니 이런 얘기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갈 거예요. 왜? 칼빈이 목사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마음대로 했단 말이냐? 이건 이 스위스 제네바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목사들 얘기, 장로교 목사들 얘기만 듣고 가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중립국이죠? 그런데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1500년 동안 어떤 때는 독일의 지배를 받고 어떤 때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어떤 때는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지금 스위스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 말이고 독일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슈바이츠라고 그럽니다. 스위스를. 또 이제 이탈리아는 스비체라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스위칠란드라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많은 나라가 지배를 받아가지고 와서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하기 때문에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국토가 우리 남한의 절반 정도 돼가 되는데 인구는 한 90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땅덩어리 가운데에서 이 칼빈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바로 이 제네바라고 하는 데가 불란서하고 경계선이기 때문에 지금도 스위스의 국민 50%는 불어를 써요. 또 독일어를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제 이 스위스가 종교개혁이 1517년에 독일에서 시작을 했을 때 이 유럽 전 세계가 서로 개혁, 개신교로 나갈 거냐 아니면은 카톨릭으로 남을 것이냐 큰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에 이 스위스 전체 가운데 13개 캔톤이라고 하는 게 군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13개 캔톤이 있었어요. 이 13개 캔톤 가운데 5개는 아예 카톨릭으로 이미 기울어져 버리고 나머지 8개 중에서 4개는 개혁교회, 개신교회로 붙고 4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립이었어요. 요 가운데 하나가 이 제네바입니다. 이 중립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 제네바를 어떻게든지 개신교로 몰아넣기 위해 가지고 파리라는 목사님이 죽을 힘을 다하는데 이 공부에 역량이 한계가 있어서 칼빈이라는 사람을 자기 밑에 놔가지고 이제 이 제네바를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처음에 이 칼빈이 너무 독선적이기 때문에 4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파렐 목사님이란다든지 칼빈이라고 하는데 쫓아섰어요. 그래서 칼빈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스트라스버그라고 지금 독일에 있는 국경 지역으로 가서 피난민 난민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얘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제네바가 지금 이제 그 전에는 이태리 있는 사보이 공국이라고 하는 공국에서 남아 있으면서 이 사보이 공국에서 카톨릭으로 가느냐 개신교로 가느냐 이런 판 가운데 있는데 이 카톨릭이 집요하게 이 제네바를 갖다가 다섯 개의 캔톤 말고 자기들 안으로 끌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칼빈과 파리를 겪어보니까 독재성이 있어가지고 내쫓았는데 이거 참 누구 딴 사람들 목사들 불러보니까 이거 도무지 독재자지만 이거 도저히 이 현찰한 목사들 가지고는 안 되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라스버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잘 나가는 칼빈을 이는 이 제네바 시가 요청을 합니다. 다시 오라고. 근데 칼빈이 거기 자기가 쫓겨났는데 쉽게 가겠습니까? 그 조건을 걸습니다. 뭔 조건을 걸는 겁니까? 내가 헌법, 이 칼빈은 신학 박사가 아니에요. 법률학 박사예요. 법률학 박사라서 내가 법을 만들 테니 이 법을 제네바 시의회 의원들 200인 의회가 통과를 해주겠느냐? 그러면 내가 간다. 하! 이 제네바 자라갔다고 하는데 뭐 어려울 게 뭐 있냐? 당신이 제네바 와가지고 목회하면서 제네바 시를 친정정치로 아름답게 하겠다 하는데 하! 와라! 얼마든지 해준다고. 그래서 4년간 쫓겨서 나갔다가 영광스럽게 제2차 사역을 하는데 그때의 칼빈이 제네바 헌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거를 제네바 시의회에 200인 후에 통과를 해요. 그날이 어떤 날인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1541년 11월 20일 날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제 강의를 해서 어디 뭐저 상계동에 가가지고 여름에 목사님들 한 200명, 300명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 장로교 배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교가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물으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니까 나도 모르고 살았지만 그래서 또 물어요. 짓궂게. 그러면 한 두 번, 세 번 물으면 저 뒤에 있는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굵직하게. 아니 한국의 대장자교단이면 됐지 그거 기원하러 뭐 한답니까? 이게 장로교 목사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장로교 목사님들한테 당신 장로교 언제 생겼는가 물어보세요. 아는 목사 별로 없어요. 왜? 장로교만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 시작이 언제냐? 1541년 11월 20일 날 그게 장로교 시작이에요. 왜 장로교 시작인가? 그때의 당회를 구성을 하면서 당회가 뭐예요? 여러분 장로교에서 장로님들 있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나도 장로교에서 있는데 매월 월말이면 장로님들이 모아가지고 가서 그 모든 교회 행정이나 예산이나 모든 거를 당회가 결정을 하면 그 다음 주일에 재직회를 통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칼빈은 어떻게 법을 만들었느냐고 하면 당회가 제네바 시를 위해서 어떤 안건이든지 결정을 하면 우리는 결정만 할 테니까 결행은 시의회가 한다. 이게 제네바 헌법의 핵심이에요. 그러고는 이 칼빈은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감독과 장로가 한 사람이었는데 구약으로 후퇴를 해가지고 구약의 장로제도를 만들어서 제네바 시를 네 개의 교구로 만들어가지고 장로들 보고 한 달 내 사찰을 하라고 합니다. 제네바 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술파티를 하냐, 누가 칼빈을 욕하냐, 누가 이상한 짓 하느냐. 그러면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칼빈이 마지막 토요일 날 앉아가지고 가서 다 죄지를 다 보고받아요. 보고받고 이 사람은 무슨 책벌로 정하여 갔다. 그런데 그 책벌들이 뭐냐고 하면은 그 제네바 시 가운데에서 어떤 유력한 시의원들 같은 사람들이 생일 파티 가운데서 흥겹게 술 파티를 했다. 아, 시의원이니까 술 파티 할 법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시의원도 예의 없다. 당신도 추방. 또 칼빈이 어떤 사람을 술이 취해가지고 가서 칼빈 설교는 설교답지 않게 맨날 책만 바라보고 읽는데 이게 설교야. 욕했다. 그 사람 회부하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회부를 해가지고 처음 5년 동안 가운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쉬운 8명을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결정을 칼빈이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어디다? 제네바 시의회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형 언도를 한 재판장이 살인자가 아닙니까? 아깁니까? 아니에요? 그 사형 집행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장로교 목사들이 이 내용 아는 사람 아마 3분의 1이나 알는지 모르겠어요. 알아도 말 안 해. 이런 얘기를 누가 하냐? 이렇게 장로교에서 호되게 되고 나온 정목사는 하는 거예요. 이래.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참고로 하실 일인데 감리교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있던 이환진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양반이 연세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로 오래 재직하셨던 분이 기독교 죄악사라고 하는 책을 상학원으로 써가지고 그 책에다가 이 칼빈이 쉬운 8명 죽이고 76명 추방한 내용을 거기다 옮겨놨더라고요. 나는 미국서 배웠는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칼빈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거룩한 신정정치를 수립하겠다고 하는 원대한 이상, 신정정치? 신정정치 아이디어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구약적인 얘기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폐기한 정치가 신정정치예요. 그거를 대행을 하는 게 가톨릭이에요. 그거를 떠난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모방을 해가지고 신정정치를 법제화해가지고 자기가 형벌을 정하면 제네바 시가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을 누가 했냐면 칼빈이 5년 동안 어떤 사람 얘기는 그럽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을 죽이다 제네바 시민들이 어떡하냐고 하면 아유 나는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칼빈을 따라야 되겠다. 만약에 칼빈이 그렇게 더 오래 살았다고 아마 더 많이 죽였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칼빈이 나중에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칼빈이 많은 반대가 있습니까? 주택에 오면은 말이죠. 그냥 그 어떤 밖에서 있는 사람이 그 주택에다가 막 돌을 던지고 길가에 지나가면 칼을 빼들고 죽인다고 그러고 그래도 끄떡없이 강행을 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자매는 옛날에 참 가난했을 때 임신이 됐는데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가지고 유산을 시켰는데 그것이 마음이 걸려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자백을 하고 또 고재범이라는 사형수 같은 사람도 사람을 6명이나 죽이고 난 다음에 감옥소에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회개를 했는데 칼빈은 자기가 죽인 쉬운 8명, 76명 추방한 사람 말고도 수많은 사람을 했는데도 그가 쓴 주석이나 그가 쓴 책에는 한 번도 뉘우치고 반성하는 일이 없어요. 저는 칼빈 주석을 알고 기독교 강으로 보고 합니다. 나는 의심을 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신학자이지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은 아니다. 성령이 사람 아니야.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은 죄, 자기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자기로 인해서 죽은 사람에 대한 떠오르기 때문에 한두 번쯤이라도 회개할 법한 것이 이 성령의 사람이 자연법칙이에요. 근데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나는 칼빈은 어떻게 보냐?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이라는 사람을 참 생애 가운데서 참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까닭에 그 후손들이 지금도 제네바를 가면은요, 제네바 택시 타고 가서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하면 이 한국의 장로교회 있는 목사님들이 뻐기고 가서 칼빈이 무덤 좀 대달라고. 택시 기사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그 살인자 뭐하러 만나러 가냐고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나면 제네바 한번 가봐서 택시 타고 가보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장로교 창시자는 이런 분이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칼빈은 55살 살면서 무슨 지병이 있었냐고 하면 위궤양을 가지고 있어요. 위궤양. 위궤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밤늦도록 공부합니다. 참 이 칼빈의 장점은 집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젯밤에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지?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공부했던 것이 연결이 돼야 비로소 일어나가지고 가서 거동을 해. 아주 침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위궤양이 있어요. 그런데 위궤양이 치료가 잘 되는 병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칼빈이 몰래 서재에다가 양주를 감춰놓고 홀짝홀짝 마셔요. 아니 그거는 바울도 디모데한테 너 자주 나는 병 때문에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써라. 그러니까 약으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몰래 포도주 먹으면서 남들 포도주 술 취한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 위선자 아니에요 그거. 칼빈의 생애 가운데 이런 생애 가운데 참 우리가 이해 못할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상 얘기를 해야 하는데 사상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뭐 성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뭐 누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 가운데에서 이 66권 말고 의경을 인정을 했지만 칼빈은 그건 인정을 안 했어요. 그 대신 뭐냐면 사도신경을 인정을 했어요. 사도신경이 뭔가? 사도신경이 750년도 카톨릭이 유일한 종교라고 하는 걸 제정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이 장로교 사람들 그거 카톨릭이 만든 걸 그걸 예배 때마다 낭독을 하고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원조가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이 성소론이 문제가 있는 걸 그런 내용이고 신론 이 신론 가운데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이 칼빈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여러분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울러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 두 가지가 겸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사랑과 공의 중에 무엇이 더 오래 갈까요? 누구 대답 안 하세요?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한번. 나는 젊어서 진리가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 침례교육이 참 미리 잘 알고 이름 잘 걸었어야 되나. 여러분 믿음, 소망 그건 이 세상으로 끝나요. 천국 가면 하나님 직접 만나고 주님 만나는데 믿음 필요 없어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하게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가치는 진리가 소중하지만 아울러 그 모든 진리의 목적이 사랑을 위한 도구가 돼야 돼요. 사랑 빠진 진리,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칼빈이 왜 실패를 했느냐고 하면 정의, 공의만을 알았지 사랑을 이해를 못했기 까닭에 그가 절대주권이 관 하나의 이런 신론을 만들었다. 교회론,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교회론, 여러분이 계약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계약신학,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너 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했던 행위의 계약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겼던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라 교회가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다. 이 교회론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계약신학 자체가 이게 교회론의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또 오늘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구원론을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론, 이중예정. 이 칼빈이 핵심적인 얘기가 구원론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내용이 어디가 나와요? 칼빈의 핵심적인 예정 사상이라고 하는 게 로마서 9장 해석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9장을 한번 펼쳐봅시다. 로마서를 9장을 읽기 전에 펼쳐만 놓고 계시고요. 여러분, 자, 이 성경은 우리가 성경답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성경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가 전체가 관통하는 사상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산맥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 각 책의 저자 배경들과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각 장의 앞뒤 전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전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고 하면 성경 신구약과 또는 각 책과 이 각 책쟁의 그 전후 관계를 연결을 하는 통일된 사상을 가져야 그거를 바로 전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칼빈이 로마서 9장을 얘기를 한 이 얘기 가운데에서 어떤 내용인가를 여러분 본문적으로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득의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철저하게 이신득의 진리를 얘기하다가 그 사례를 로마서 4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믿으니 의로 여겼다고 하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하면서 8장까지를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9장에 가서 이제는 이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내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는 거냐. 그래서 이 9장 초에 보면은 1절부터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동족이 너무 귀중한데 이 동족들에 대해서 내가 한몸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가 끊어진다고 해서 내 한몸 저주받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으면 나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크게 아니었고 쭉 예를 들어가면서 9장 전체의 얘기가 뭔 얘기냐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민족이라고 하는 긍지만 세웠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따라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인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6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따라 긍휼히 여길 자와 완악하게 되는 자를 구별했다. 그리고 19절에 20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든 이방인 중에서든 구원한다. 지금 결론을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이제 30절을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9장 30절 9장 30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게 다른 성경은 말이죠. 원문이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운 에루텐 What shall we say then?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던 이 모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잔소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느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셨고 행위를 쫓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는 버리신 것이다. 지금 9장의 핵심 내용은 1장부터 8장의 내용에 있는 이신득의 결론을 얘기를 하면서 9장 11장까지를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 장차 이방인 수가 완전히 차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할 때가 있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맺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로마서 9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예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나올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가서 이신득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9장 11장으로 얘기하는데 왜 여기에 예정이란 사상이 나옵니까? 이 성경의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단어는 에베소서 사도행전에서 여섯 번밖에 안 나와요. 아주 신비한 성경의 사상인데 이 구장을 가져가서 자기 칼빈이 임의적으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은 출애굽기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느부가가 뱃속에 있는 낳지도 않은 그 가운데 형이 동생들을 섬긴다고 그랬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이 예정한 거다. 또 뭐 토기장이가 비유를 바라보면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한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예정한 거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에 있는 사상을 끌어내는 얘기를 신학적인 얘기로 하면 엑시지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끌어내는 거를. 그런데 내 사상을 가지고 성경의 요구절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내 사상을 말하는 걸 아이시지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걸 엑시지스가 아니라 자기가 숙명론이라고 하는 믿는 사상을 이렇게 저렇게 쪼개 꾸며가지고 가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 이중 예정론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런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서지스 하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압니까? 대표적인 게 조용규 목사예요. 뭐? 아 요한일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뭐래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너 영혼이 잘되면 건강하게 되고 부자 된다. 삼중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요한삼서 내용입니까? 요한삼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또 여러분 욥기서 8장 7절에 있는 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에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너 이 학고방 같은 거 하지만은 나중에 큰 부자 된다. 여러분 욥기서 8장에 있는 7장에 있는 내용은 뭔 내용이냐 하면 그 욥이 친구가 자꾸 자기 변명을 하니까 너 그렇게 변명을 하는 죄에 처음에 시작의 점점 커지면 너 망한다는 내용이지 복받는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안병무 교수라고 하는 한신대학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뭘 만드는 줄 알아요? 뭘 만들었냐고 하면은 성경 복음서에 보면 무리, 군중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 갈릴리를 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따르더라. 해변에 가보면 무리들이 따르더라. 이 무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콜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민중, 군중신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 이 안병무의 얘기하면은 옛날 3.1절 때 유관순 열사의 때 모였던 그 3.1절의 군중들이 예수가 있었던 거고, 4.19 때 그 많은 대모대들이 예수가 있는 거고, 현재 예수 민노총 대모대가 그게 예수고, 이런 식으로 민중신학을 해석해가지고 그 민중사관에 의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백년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과 모든 사람을 아주 역적으로 매도를 하는 이런 역사관을 만든 것이 민중신학이고 민중사관입니다. 참 성경을 성경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자기 사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을 아이서지스라고 그래요. 칼빈이 엑시지스라는 거야. 엑시지스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사상을 가지고 자기를 뭘 믿어? 숙명론을 믿어요. 숙명론을 믿는 것 가지고 성경에 로마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정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예정론을 만들어? 하나님은 구원으로 예정을 하고 하나님은 유기로 예정을 했다. 여러분, 성경이 예정해서 그런 예정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한 일이 없어요. 성경의 예정 사상은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뭐냐? 절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그 누군가 리브가가 애를 낳고 있었을 때 그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운다고 하는 얘기가 누가 기록합니까? 창세기를 누가 기록해요? 모세가 기록하죠. 모세가 언제 사람이에요? 주전 1500년 사람입니다. 그럼 리브가 뱃속에서 애 낳고 복통한 때의 시대는 언제 얘기해요? 모세가 1500년보다 400년, 300년 전에 옛날 얘기예요. 또 바울사도가 에베소서 1장 여러 군데 예정을 얘기하고 창세전이 하나님이 예정했다. 바울사도가 이 우주만물 창세전이 갚았어요? 안 봤죠?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두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자기의 과거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의 예정사상입니다. 이 성경의 예정사상을 넘어가면 이단이에요. 정 목사가 장로교 버리고 침례교 갔어. 근데 하도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도 가난하고 너무 찌들어가지고 와서 나중에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중으로 예정됐대.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가 과거의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건이 성경이 예정해요. 뭐 하나님께서 유기로 예정하고 뭐로 예정하는 거 칼빈 제 얘기지 성경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칼빈의 예정에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독일에 있는 루터의 제자였던 멜랑톤이라는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스위스에 있는 저기 쥬리히에 있는 이 쯔빙글리의 사위였던 불링거가 반대를 합니다. 다 반대를 하는데도 강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상을 누가 더 계승을 합니까? 누가 계승하냐고 하면 바로 칼빈의 제자인 베자가 계승을 해요. 베자는 한 수 더 떠. 예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택설 후택설. 이 한 수 더 떠서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담의 창조 이전부터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전택설 후택설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선택을 예정을 했다. 그런 사상이 계속될 가운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네덜란드에 본래 그 사람은 배자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는데 질문을 받고서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 칼빈이 이거 뭔가 사상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신학교 자유대학의 교수로서 제기를 할 때에 자유대학의 학생들 간에 이제 칼빈파 이 알미니안파로 이제 불러 분쟁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국교회가 분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칼빈이 죽고 난 다음에 100년 지난 다음에 돌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에서 모여가지고 가서 저 네덜란드, 그 다음에 독일, 스위스, 영국 장로교 신학자들이 가서 한 6개월 동안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그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다구만두고 리미티드 어톤먼트. 예수님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 위해 죽었지 그 예정 안 된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 무이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또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조로 계속됩니다. 여러분, 칼빈의 신조가 이거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칼빈의 신조가 유럽을 장악하고 있기 까닭에 칼빈이 1500년대에 장로교를 만들고 난 다음에 250년 동안을 유럽의 모든 개신교들을 캄캄하게 만듭니다. 캄캄하게 만든다는 게 뭔 얘기냐? 그 당시 똑같은 종교개혁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톨릭 교인은 남미에 가서 선교를 하고 동남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북미에 가서 선교를 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해서 유럽에 잃어버렸던 가톨릭보다 몇 배를 더 커가지고 이 가톨릭을 지우는데 개신교는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한 놈은 제 발로 들어오겠지.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유기로 예정해놨으면 그 사람 돌아갈 거 아니야. 이러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250년 동안을 이제는 깜깜하게 만드는 게 칼빈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극복한 줄 아세요? 장로교는 극복을 못합니다. 장로교는 극복을 못해요. 저 유명한 영국의 침례교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1793년에 지방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한테 선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방의장이라고 하는 목사가 여보게 젊은이 앉아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지발로 들어올 텐데 자네가 가서 한다고 해서 들어올 줄 알아? 뭐 자꾸 말이 마라. 아주 엄포를 놉니다. 그래서 그래도 윌리엄 캐리가 저 유명한 침례교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인도의 벵갈에 가가지고 와서 한 것이 그것이 개신교가 종교개혁이 나가서 250년 동안 깜깜했던 것을 뒤집는 전기가 돼가지고 런던 침례교, 런던 이제 침례교 선교회뿐만 아니라 런던 선교회, 북가주장로 모든 선교회가 그 위에 생기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교 윌리엄 캐리가 아니었더라면 아마도 지금까지도 이 칼빈주의 때문에 그냥 깜깜하게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정 목사님, 당신은 그럼 이렇게 장로교 이렇게 비판하는데 왜 한국에는 이렇게 장로교가 많습니까? 참, 여러분, 그거 한국교회에 1885년에 아펜사드하고 언더우드가 재물 보러 들어왔죠. 북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북장로교가 또 들어와고 마펫이 평양에 갔어요. 그 다음에 남장로가 호남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호주장로교가 고신으로 갔어요. 카나다 장로교가 저 함경도로 갔어요. 여러분, 한 50년 역사 가운데에서 한국에는 장로교 선교단이 모자리판을 하는 겁니다.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그런데 침례교는 언제 들어와요? 저 원산에 가가지고 있는 페닉이라고 하는 선교사 혼자 하다가 간도에 가서, 간정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게 38선이 끊어져 버리고, 그러고는 이제는 이 침례교가 1950년대부터 지금 들어오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130년 전분에 이 장로교가 모자리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장로교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가 있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달아요. 그래서 이 깨달아야 할 중대한 시점을 맡은 책임 누가 있는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핍박이 옵니다. 아마 제 얘기 이해하고 나면 저한테 핍박이 올는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위한 십자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많은 핍박을 받는 자라야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제가 미국에 38살에 유학을 가서 회개할 때 그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뭐? 정 목사, 너는 장로교 덕분 가운데에서 옛날 장항에 제가 생일 때가 되면은, 제가 생일이 6월이거든요. 장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이제 목사 생일 파티 해준다고 수박이 몇십 통 들어와. 그렇게 대접을 받고 그렇게 영화를 누렸는데 침례교 교도들이라고 하는 재침례교도들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뺨 맞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고, 예수 믿는다고 재산 뺏겼는데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뺨 한 번이나 맞아봤냐? 이게 양심이 걸리더라고요. 나는 예수님 덕분에 한 번도, 내가 만일 이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도 감사할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명지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어요. 테러를 당해가지고 강의를 하다가 저 호남에 있는 목사들 한 세 명이 아주 그냥 막 죽살나게 맞기 직전에 제가 가까스로 했는데 저 참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대한 진리는 침례교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성경대로 살되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 세상에서 대접받았어요? 예수님 참 복받은 분이죠? 어떻게 예수님 복받은 분 아닙니까? 여러분, 조용규 목사가 얘기하는 오복을 봅시다. 일월 수요, 예수님 몇 살에 죽었어요? 33살, 복 받았어요? 2월 부요, 예수님 아파트 몇 채예요?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이 나는 새도 기치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가난뱅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구유 빌려오셨고 갈 때도 아리마대 요셉 빌려서 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아들, 딸 몇 남매 뒀습니까? 유호덕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세상 복 있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따라가는 사람 되려고 하면 이 세상에 초연해야 돼요. 그래서 참 이 사랑 침례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침례교회도 장로교 못지않게 큰 성공을 하고 이 교회가 큰 사역을 선교사도 보내고 교육도 이루고 이 수많은 사역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도와야 됩니다. 왜 아멘 하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어요? 많은 분이 아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칼빈의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거를 외쳐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종말론의 문제. 제가 지금 계시록 세 권을 쓰고 있어요. 계시록을 뭐 22장밖에 안 되는데 무슨 세 권이나 쓰냐? 저는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교회 시대라고 해서 한 6, 700페이지를 썼어요. 그 다음에 6장부터 18장까지 대환란 시대라고 해가지고 또 한 6, 700페이지 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세 권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걸 얘기를 하느냐? 한국교회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안 믿어요. 무천년이야.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천년이란 말을 여섯 번이나 거듭 반복을 했는데도 한국교회 박형룡, 박윤선이라는 사람이 상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장로교 목사 가운데서 달라서 신학박사였던 대구에 있는 이상근 박사 한 사람만이 천년왕국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상근 박사 주석이라고 하는 게 인기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천년왕국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만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 제자들이란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 설명을 하고 휴거를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참 어떤 놈이 이단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단이 이단이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옛날 영국의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세대주의를 만들었던 그 낡은 세대주의 유산이 이게 무슨 뭐 이게 천년왕국이야. 다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영국이 태어난 이 삭식이 대단해가지고 원문에 근거해가지고 독일어 성경, 불어 성경, 영어 성경을 번역한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 박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800년대예요. 근데 다비가 오기 전에 여러분 감리교 존 웨슬레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레가 구름 타고 오시는 공중에 휴거를 찬송을 한 것이 내 찬송가 안 찾아봤지만 이 찬송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예요? 이 찬송가 속에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고대하는 천년왕국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찬양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이 주님 공중 온다고 하는 게 찬송으로 있어요. 찬송은 부르면서도 천년왕국은 안 믿어. 이게 장로교 현실입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거를 설교만 할 수도 없고 제가 글로 써서 남겨가지고 내 후학들이 이 책을 통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책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목표가 이제 사랑침례교회에서 시작돼서 아파라건대는 세계적인 교회까지. 왜? 내가 다음 주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제리 포엘 목사는 테레비 방송을 해가지고 그가 30명 가지고 교회 개척을 해서 1년 만에 800명 만들고 2년 만에 1500명 만들고 그가 10년 만에 15,000명을 만들었어요. 그 동기가 테레비입니다. 테레비로 설교를 했네. 나 그 공부하는 동안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ABC 방송국 가운데서 주말 금토일 드라마를 하는데 무슨 드라마 내용이냐고 하면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죽인 사람이 어떤 사랑의 연적으로 인해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바나바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삼각관계가 돼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있다고 이게 드라마를 해. 제리 포엘 목사님이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ABC 방송국이다. 보이콧하십시다. 보이콧합시다. 한 달 만에 보이콧했어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국가를 흔들어야 합니다. 그 닌치버그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는 국회 상원의원이 경마장을 허락을 해도 제리 포엘 목사님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극장도 안 됩니다. 교회는 국가와 지역과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뻗어나갈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나는 잠재력이 이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도우시고 여러분이 그 일에 협력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물질 아끼지 마세요. 시간 아끼지 마세요. 재간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투자해서 이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이 참 옛날에 깨달았던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귀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종이 미처 못 깨달았지만 깨달은 것 가운데에서 귀중한 들은 또 이렇게 간증과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자극이 되게 해주셔서 이 사랑침례교회가 하나님 인정받는 큰 도구로 말세에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격려시켜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다는 귀한 긍지심에 합심하고 협력하는 일에 더 충성하고 은밀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